이 시는 누가 썼다고 되었죠? 초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 예배의 감사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송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축해야 될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면은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지요. 8절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엇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까?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풍부하고 크시고 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는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에게까지도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부터 5절에서는 자신 개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겨보면은 또 송축해야 될 그 대상들을 31절과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에게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하 만물 모두에게 주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우리의 이 목소리로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야 될 외면적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송축하라 그 말은 축하하다, 축복하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의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내면 전체, 전 인격에서 나오는 찬송을 이야기할 때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던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못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하시는 시기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주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18가지에서 19가지의 내용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하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에서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이 다윗과 같이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너는 지금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병을 고친다 했을 때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고 내적이고 외적인 고통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이 고치다 라파라는 의미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출애굽기에서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쓴 물이 닳도록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버리지요. 무엇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무 하나를 지적해 줬습니다. 지적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으로, 그리고 그 진노를 막아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안 되지만은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예수님으로 인하였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낸 거이죠.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울의 그 칼날에서, 그리고 주변에 그 대적하는 나라들, 심지어는 아들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들, 이 고통들로부터 구원이 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관은 무엇이에요? 왕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줬다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줍니다. 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누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가 모든 새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지 않아요? 솟아오를 때 독수리가 쫙 차고 창공을 오른 것과 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젊어도 늙은이가 있고 늙어도 젊은이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100살에 가까운데 정말 제대로 인생을 아는 자는 60부터 75세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노벨상이고 세계적 유명하게 만들어낸 거는 60살 이상에서 23%에서 3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젊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늙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고 그러듯이 여기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멋있게 내면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마디 이야기를 해도 파워가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는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늙은 젊은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쭉 보게 되면은 18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우리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지요. 이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의 하나님의 품성, 여기서 공의로운 품성을 6절에서부터 7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인자하심, 긍휼과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지요.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시편에서 우리가 쭉 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6절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지요? 모세에게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때려치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의 권세를 한 방에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대. 억압당하는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이 애굽의 나라를 심판을 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이스라엘을 넘보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 인자하심을 베풀었지 않느냐라고 과거에 베풀었던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자로 다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면은 이게 눈에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정리가 되면서 이 시편 한 절 한 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인 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읽어가지고 맛을 내지를 못해요. 그것도 그냥 읽어가지고는 맛을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주시는 이거를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게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두 개의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4장에서는 이 돌판을 네가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앞전에 썼던 그 글을, 그 내용을 내가 써주마. 그 대신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짐승새끼도 올라오지 마라. 저는 그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짐승새끼를 모세가 올라오지 말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모세의 권세 있게 만들면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와닿은 것 보면 맞아, 맞아, 맞아라고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심을 영원히 품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진노를 무엇으로 풀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은 곧 뭘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 하셨으니, 과거를 돌아보면서 보면 전부 이런 거이지요. 만약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떳떳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다. 그런데 만약 경우에 너가 진짜 그러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좋다. 네 마음의 생각부터 너 일하는 동기까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주겠다 하면은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강단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살지, 드러내놓으면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 까발쳐버린다면, 하나님이 공개시킨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람. 예.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 사랑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은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과 그 인격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연약한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추하고 더럽고 변색이 많고 하는 내가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놨을 때 나오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예,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주권,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큰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나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 한마디 턱턱 던짐으로 인해서 잘못된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미쳐지면은 교회를 버리게 만들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것은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외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긍휼하심도 큽니다. 13절 보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느 때까지 영원하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부족한 목사인 저부터 중직자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젊은이들이 봐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워나감으로 세대통합 예배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요. 무한하지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보편성이 있어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 모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잘나든지 못나든 간에 남자고 여자든 간에 강하고 약하든 간에 건강하고 병들었던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인간은 유아 한정되어 있어요.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단 말.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유한하신 인간이. 예. 그러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은은 바로 자손에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3대가 동일 신앙이로 되어지는 그 동일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의가 자식에서 자식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지 않냐고 말이야. 예. 그리고 우리는 조금 어떤 한순간에 되었다가 계속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부족하지만은 진득하니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좀 갈 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될 때에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예. 변색을 많이 부려버리면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색이 많은 우리, 티끌과 같은 우리입니다. 이걸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 경외한지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14.2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 18절에서 말씀하지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찬양할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자신에게 큰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속에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멋진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